예, 오늘서부터는요, 저희가 수요 예배 때, 좀한 책을 정해서 이렇게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강해 설교식으로 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계획하는 것은 수요일 날은 저희가 출애굽기를 좀 공부하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주의 첫날 오후 시간에는 그 사도행전을 좀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출애굽기와 사도행전이 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와 레위기도 상당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죠. 그렇듯이 지금 출애굽기와 사도행전이 밀접한데 이두 개를 함께 신약과 구약에서 한 권씩 선택해서 그래서 진도를 나가기를 원하고 우리가 이번 돌아오는 주의 첫날서부터 오전에 기초 성경 공부를 이제 들어가게 될 터인데 그때에는 저희가 좀 창세기를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전체는 아닐지라도 그 필요한 부분들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곧 다른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제 출애굽기를 이제 시작하면서 좀 전반적인 개요에 대해서 좀 잠깐 말씀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는 뭐 아시다시피 창세기 바로 다음에 있는 책입니다. 우리가 창출, 레민신 이 다섯 권을 우리가 모세오경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모세가 쓴 다섯 권의 책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중에 두 번째 책인데, 창세기가 시작을 다루는 책이라면, 또는 이제 시작이나 또는 기원, 생성, 기원, 이런 것들을 다루는 책이라면, 출애굽기는 구속을 다루는 책입니다. 구속. 그래서, 이 창세기가 12장 이후서부터는 한 가족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장부터 11장까지는 모든 것들의 그 기원, 그 인간의 그 기원, 그 죄의 기원, 이런, 뭐, 또 뭐, 예를 들어서 가정의 기원, 뭐, 국가의 기원, 뭐, 이런 여러 가지 기원들을 다루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12장부터 50장까지는 그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의 그 가족의 역사를 대부분 다루고 있는 반면에 출애굽기는 한 민족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의 그 영어 제목은 그 엑소더스입니다. 엑소더스. 엑소더스라는 이 단어는 그 앞에 X 할때그 EX 이게 이제 아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밖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밖으로. 그다음에 그 호도스라는 그 단어가 어떤 길 또는 방향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두 단어가 합쳐져서 going out, 그러니까 밖으로 나간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단어가 exodus예요. 밖으로 나간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 탈출이라는 것, 이 탈출이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영적으로 적용해 볼 때,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물론 이 내용상은 이집트라는 한 국가에서부터 민족적으로 탈출하는 문제지만 이것을 영적으로 적용할 때는 세상으로부터의 탈출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의 탈출. 그런데 이것을 조금 더 우리가 의미 있게 생각해 보면 세상이라는 것이 뭡니까? 세상은 사실 나의 확대판입니다. 나. 세상이라는 건 나의 확대판이에요. 그래서 나, 그러니까 나로부터의 탈출. 그러니까 나, 즉 아담의 성분으로부터의 탈출, 이것을 발견할 수 있는 책이 그러한 것에 대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는 책이 바로 출애굽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말이 여러분이 지금 당장은 좀 피부에 와닿게 이해 안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공부해 가면 갈수록 아 이것이 단순하게 그 이스라엘의 어떤 민족의 기원이나 역사만을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들을 점점 더 느껴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출애굽기의 출발점은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이죠. 창세기는 그 선하게 창조됐던 그 인간이 실패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인간이 결국은 선하게 창조됐지만 그러나 실패로 끝난 모습이 지금 창세기에서 지금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출애굽기는 그 실패하고 넘어진 그 인간을 구출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창세기가 없는 출애굽기는 무의미한 거예요. 우리가 성경이 출애굽기부터 시작됐다. 그럼 이거는 전혀 의미 없는 책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사실 살아가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생각할 때그 사람들은 창세기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없는 사람들에게는 자기의 존재의 근원이 없기 때문에 출애굽기부터 출발하는 셈이거든요. 모든 종교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게 답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이 연구를 해도 깊이 연구를 하려고 해도 결론이 안 나는 거예요. 왜? 그들에겐 창세기가 없습니다. 기원이 없어요. 출발이.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성경을 펴셔서 창세기의 맨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은요. 한글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료를 넣고 이집트에서 그를 관에 넣었더라. 그래서 한글 성경에는 넣었더라라는 말이 맨 마지막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영어 성경에는 이게 다 번역된 거잖아요. 이게 어쩔 수 없이 어순 때문에 이런데 영어 성경에서는 창세기의 그맨 마지막 단어가 뭐로 되어 있습니까? 대부분 영어 성경 가지고 계시죠? 우리 고등학생들도 영어 성경 보세요. 이집트로 끝나고 있습니다. 이집트로. 그렇죠? 단어로서는 이집트라는 단어로 끝나고 있고 문장으로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and he was put in a coffin in Egypt. 그래서 이집트의 관 안에 묻혔다는 이집트의 관 안에 넣어졌다는 그런 문장으로 끝나면서 맨 마지막 단어가 이집트예요. 그러니까 이거 대단히 의미심장한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으셔 이 책을 살아있는 책으로 만드실 때, 그 단어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책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개념만 중요한 책이 아니라 단어 하나하나가 중요한 책이에요, 이게. 우리가 믿는 성경관이 그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지금 맨 마지막 구절이 이집트에서 관 속에 묻혔다는 그러한 문장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이집트와 관, 죽음이지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대단히 의미심장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하겠고, 그 다음에 창세기에서 이제 요셉이 죽어서 이집트에 묻혔지만 그 뼈를 그곳에 두지 않고 출애굽할 때 가지고 나가도록 했던 것을 우리가 맨 마지막 부분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거기서 묻힌 것으로 끝나지 않고, 지금 그 이집트의 관 속에 묻혔던 그 시신이 이집트로부터 취해져서 밖으로 나가야 된다는 그 이야기로 지금 끝을 맺고 있는 것이죠. 출애굽기의 주요 내용은 크게 보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유월절 사건이 있습니다. 두 번째, 율법이 있습니다. 세 번째, 성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출애굽기를 큰 그림으로 바라볼 때, 세 가지예요. 유월절 사건, 율법, 그다음에 성막. 유월절은 뭘 보여줍니까? 이것은 구속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죠? 율법은 뭘 보여줍니까? 이것은 순종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순서를 잘 보세요. 구속받은 다음에 그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종해야 되지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나오는 게 성막입니다. 이 성막의 문제는 경배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속받은 사람이 순종을 배워가면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데 나오는 것, 이게 지금 출애굽기의 전체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사건은 이게 구속되는 이 사건은 영적으로 보자면 사탄의 권세로부터 피를 통해서 죄인이 구원받는 사건을 그림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교리적으로 볼 때는 대환란 시대에 다시 일어나게 될 그러한 일들에 대한 세부 묘사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출애굽 시에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이 민족을 보호해 주시는 이것이 앞으로 대환란기에 또다시 재현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리적으로도 환란과 관련해서 또 중요한 책이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율법과 관련해서는 하나님께서 이 도덕법을 먼저 주시고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그런 도덕법들을 주시고 그리고 나서 그것을 범한 자들 우리가 다못 지키잖아요. 그랬을 때 그것을 범한 자들을 위해서 의식법들을 주시는 거죠. 어떤 의식들을 통해서 그 죄들이 덮여질 수 있는지에 대한 그것들을 주시는 게 지금 율법에 관한 내용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막과 관련해서는요, 성막의 이 여러 가지 세부적인 그런 구조들을 보면은 그 장차 오실 그 구원자, 구속주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여러 가지 직무에 대해서 상당히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공부할 때 단순히 이스라엘의 한 역사, 이스라엘이라는 그 민족의 한 역사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와 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정당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자체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죠.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나니 그것들이 바로 나에 대하여 증언하느니라. 예수님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 기록, 이때의 성경 기록이라는 것은 여기 지금 scriptures 그래서 성경 기록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신약이 지금 쓰여지지 않은 시대잖아요. 예수님 당시에 신약이 전혀 쓰여지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건다 구약이에요. 구약은 뭐로 대표되냐면은 율법과 대언자들 이렇게 대표되는 거예요. 그럼 그 율법이라는 것이 지금 모세오경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그 나머지 모든 대언자들 또 역사서들 이런 것들이 지금 구약 성경인데요. 그게 다 성경 기록이란 말이죠. 그 성경 기록들, 기록된 그 하나님의 말씀들, 그것이 누구를 증거하냐면은 지금 나에 대해서 증언한다. 예수님이 직접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또 요한복음 5장 46절에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그가 나에 대하여 기록하였느니라. 대단히 엄청난 선언이죠, 사실. 인간이라면 이런 말들을 사실 감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모세와는 지금 한근 1500년 차이가 나는 사람이거든요. 인간적으로 따지자면. 그런데 그 1500년 전에 그 모세라는 사람이 그것을 기록할 때 예수라는 그분, 지금 말씀하고 있는 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을 가르쳐서 나에 대하여 모세가 기록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 아님이 하실 수가 없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그 부활하신 이후에 그 엠마오로 가는 그두 제자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에서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부터 27절까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오 어리석고 대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일들로 고난을 당하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함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시고 모세와 모든 대언자들의 글에서 시작하여 모든 성경 기록들에서 자기에 관한 것들을 그들에게 풀어 설명해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모세와 모든 대언자의 글에서 시작하여 모든 성경 기록들에서 예수님 자신, 메시아에 관한 것들을 풀어서 설명해 주셨다. 구약 성경 전체가 지금 예수님에 관한 내용들로 꽉차 있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예수님의 사역도 발견할 수 있지만, 특별히 이제 그 예수님의 어떤 모형이 되는 예표가 되는 인물들도 많이 발견하는데요. 그중에서 창세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네 사람 정도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뭐 물론 보는 사람에 따라서 더 발견할 수도 있겠지만요. 대표적으로 보면 아담이 예수님의 모형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성경이 명백하게 그렇게 말씀해요. 로마서 5장 14절에 아담은 오셔야 할 분의 모형이니라 이렇게 분명히 얘기했어요. 아담은 오셔야 할 분의 모형이다. 그렇죠? 그 다음에 아벨이 있습니다. 아벨. 아벨의 경우에는 왜 예수님의 모형이 되냐? 하나님께는 받아들여졌지만 그 형제에 의해서 살해당하는 그러한 의인의 모습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형이 됩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이삭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모형이 되죠. 이삭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 그렇죠? 하나님의 그 사랑받는 아들인데 그 아들이 지금 어떠냐면 죽기까지 순종하는 그런 아들의 형태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가 장성한 성인으로서 아버지의 그러한 이 시도,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시도를 얼마든지 뿌리칠 수 있었지만 그가 죽기까지 순종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예표가 되는 것이죠. 모형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한 사람이 또 요셉입니다. 요셉은 대단히 강력한 예수님의 모형인데요. 요셉 이야기와 관련해서는 이 예수님의 그 모형이라는 증거를 어떤 사람은 뭐 100가지 이상 이렇게 발견해내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고난과 고난 이후에 받으시는 영광,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람이 요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에서는 그럼 어떠냐? 우리 지금 이제 출애굽기를 하려고 하는 것인데요. 출애굽기에서 발견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은 단연 모세입니다. 그렇죠? 이 모세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어릴 때그 학살로부터 구출을 받습니다. 그렇죠? 예수님도 헤롯의 그 대학살로부터 구출을 받으시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모세 같은 경우에 그 파라오의 왕국을 거절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에 보면은 그렇죠? 파라오의 딸의 아들이라 불리는 것을 거절했다. 믿음으로 그렇게 거절했다고 나오죠? 예수님께서도 지금 마귀가 이렇게 시험 중에 제안하는 그이 왕국을 세상의 그 왕국을 거절하시죠. 또 예수님도 그렇고 이 모세도 그렇고 지금 40일간 금식한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둘다 지금 형제들의 그 박해를 견딘 그런 모형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맨 마지막으로 왕국을 건설한다는 의미에서 지금 유사성이 있습니다. 모세가 결국은 그 왕국을 건설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면에서 예수님의 예표가 되는 거예요. 모세에 대해서 여러분 무디 아시죠? D.L. 무디. D.L. 무디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생애를 보시면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40년, 40년, 40년 이렇게 나누어지잖아요. 참 희한하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인위적으로 맞추려고 해도 참 그게 어려울 텐데요. 그죠? 40년간 모세는 자기가 굉장한 인물인 줄 알았고, 40년간은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배웠고, 40년간은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 자도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배웠다. 이렇게 무디가 얘기했습니다. 아주 요약해서 아주 잘 이야기를 했죠.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몇 가지 진리들이 있습니다. 전체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그것을 객관해 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구원받지 못한 인류는 포악한 주인에게 묶여 있는 종의 모습과 같다는 것입니다. 또두 번째, 그러한 종의 상태로부터 풀려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간섭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스스로의 노력으로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종의 상태에서 해방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직접적인 간섭이 필요하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노예 해방을 선포할 사자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메신저, 사자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구속은 피와 권능에 의해서 성취된다는 거예요. 피와 권능. 이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구속받은 자들은 세상과 타협할 수 없다. 또 구속은 단지 그 이후 예비되어 있는 평생 동안의 시련과 시험의 출발점이다. 그러니까 구속이 지금 종착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속은 또 다른 새로운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어떤 출발점? 그 이후에 예비되어 있는 평생 동안의 시련과 시험의 출발점이라는 거지요. 이걸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거룩에 대한 절대적이고 확정된 기준을 갖고 계신다. 하나님 거룩하신 분인데 그 거룩에 대한 절대적인 기준, 타협하지 않는 확정된 기준을 가지고 계신다는 걸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본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출애굽기 1장 1절을 보시면은요. 이제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집안 사람들을 데리고 이집트로 들어간 이스라엘의 자손들의 이름들이 이러하니라. 르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라. 이미 요셉이 이집트에 있었으므로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혼이 모두 일흔 혼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지금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이집트로 지금 들어가 있다. 그래서 일흔 70명이 지금 들어가 있다. 처음에 그렇게 들어갔다.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야곱과 이 그의 아들들, 이 사람들이 왜 지금 이집트에 가게 되었습니까? 여러분들이 머리로 잠깐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이 야곱과 그 아들들이 왜 이집트에 지금 있게 된 것입니까? 이것의 근원을 따지자면 아브라함 언약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언약.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갈대아 우르라는 그 이교도의 땅에서 불러내셔서 어디로 갈지도 알지 못한 채 나오게 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정착하게 하신 곳이 가나안 땅이라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아브라함과 그 씨에게 주기로 이제 약속을 하시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좀 자세한 얘기를 뒤로 미루면 아브라함 이후에 이제 이삭이 있었고 이삭 다음에 이제 야곱이 있었는데 그 야곱에게는 이제 열두 아들이 있었죠. 근데 그 열두 아들 중에 야곱이 지금 유독 지금 요셉을 편애했습니다. 그래서 그 형들의 질투를 받은 그 요셉이 결국은 이제 이집트로 팔려가게 되고 형들은 자기들의 그 인간적인 계획에 의해서 요셉을 그렇게 팔아넘겼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요셉의 고백대로 미리 그 가족들을 위해서 이집트로 미리 보내셔서 그 기근을 대비하게 하시고 죽음을 면케 하신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요셉이 이집트의 제2인자가 되면서 그곳에서 목축하기에 가장 좋았던 땅, 고센 지역에 정착하면서, 그러면서 지금 인구가 처음에 70명이 들어갔다가 지금 이 시점, 출애굽기 1장의 이 시점에서 지금 근 300만이 된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빠져나올 때그 인구를 보면은 장정만 60이지요. 그렇죠? 장정만 60이에요. 그렇다면은 그 장정 하나당, 우리처럼 지금 핵가족 시대가 아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적게 잡아서 200만이라고 보는 건데 아마 300만 이상이 됐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성경의 기적을 자꾸 믿지 않으려는 사람들일수록 이 숫자도 축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광야에서 생각해 보세요. 그 광야에서 200만은 고사하고 200명 정도가 몇달 정도 버틸 수 있는 것도 사실 그 기적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때를 지어서 그 200명 정도가 그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그곳에서 견딘다는 게. 그런데 그거를 지금 200만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것도 엄청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숫자를 자꾸 좀 줄여보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제가 믿기로는 장정만 60명이라면은 또 다른 많은 분들이 또 생각하기에도 그래도 300만은 되지 않았겠냐 이제 이렇게 이제 믿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출애굽기는 창세기가 끝난 후에 약 350년 정도 흘렀을 때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이집트와 관련해서는요, 성경이 이집트를 이야기할 때는 대단히 처음부터 끝까지 다 부정적인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집트는 저주받은 곳입니다. 이집트는 시편 105편 23절에 보니까 함의 땅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이집트에 들어갔으니 곧 야곱이 함의 땅에 머물렀도다. 함은 노아의 세 아들 중에서 저주받은 아들이었죠. 그러니까 저주받은 자가 사는 땅이 저주받은 땅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집트는 지금 함의 땅이고 그게 저주받은 땅입니다. 또 성경에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 이제 두 증인 이야기가 나올 때그 문맥을 생략한 채 제가 곧 필요한 부분만 읽으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에 그 도시는 영적으로 소돔과 이집트라고 하며 그곳은 또한 우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그래서 지금 이집트를 소돔과 지금 같은 맥락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소돔이 어딥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어떤 도시입니까? 그 사악함이 극에 달해서 하나님이 지옥불로 멸망시키신 곳이 소돔이었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어요. 불과 유황이 내려왔어요. 불과 유황이 발견되는 곳은 지옥이거든요. 지옥불로 그냥 멸하신 곳이, 그러니까 온 인류가 다 심판받은 이후에 지옥으로 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미리 지옥불로 심판하신 곳이 지금 소돔과 고모라였거든요. 그 소돔과 같은 맥락에서 언급되는 도시가 지금 이집트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이집트는요,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창녀짓을 배운 곳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서 23장 19절에 보면요. 그럼에도 그녀가 자기의 행음을 크게 더하여 자기의 어렸을 때, 곧 이집트 땅에서 자기가 창녀짓을 하던 때를 기억하였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어릴 때라는 것은 아직 민족적으로 강성해지지 않았을 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집트 땅에서 창녀짓을 했다. 이렇게 지금 성경이 말씀하는 것이죠. 또 다른 곳에서 에스겔서 16장 25,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네가 내 높은 처소를 모든 길머리에 짓고 네 아름다움을 몹시 싫어하는 것으로 만들며 지나가는 모든 사람에게 네 발을 벌려 네 행음을 크게 더하고 그러니까 이건 지금 이스라엘을 한 여자 창녀로 비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몸집이 큰내 이웃들 곧 이집트 사람들과 음행을 범하며 내 행음을 많게 하여 내 분노를 일으켰도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은 몸집이 큰 이웃이다 이렇게 지금 비유를 하시면서 그들에게 다리를 벌리며 음행을 행했다, 행음을 행했다 이렇게 지금 육적인 간음에 빗대어서 하나님을 배반한 그 영적인 그 간음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창녀짓을 배운 곳이 이집트였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한 가지는 이집트는 이스라엘이 학대받은 곳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학대받은 곳. 사도행전 7장 34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보았고 또 보았으며 그들이 신음하는 것을 듣고 그들을 건지러 내려왔노니. 그래서 지금 이집트와 관련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받았고 신음했던 곳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집트를 대표하는 그 어떤 그 이제 형용사라 그럴까요? 이집트를 대표하는 그 표현이 대표적인 게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쇠용광로이고 하나는 속박의 집입니다. 이집트 그러면 성경이 속박의 집이었다. 총 10번에 걸쳐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집트는 속박의 집이다. 속박의 집, 이집트 땅곧 속박의 집에서 너희를 데리고 나왔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 다음에 이집트는 쇠용광로였다. 쇠 용광로, 곧 이집트에서 너를 데리고 나왔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쇠 용광로라는 게 뭡니까? 그 안에서 달궈지는 거죠. 그렇죠? 다 뼈가 다 녹는 곳이죠. 그만큼 고통스러웠다는 것입니다. 이집트가. 이제 6절을 보시면은요.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세대가 다 죽었더라. 이스라엘의 자손이 다산하고 풍성하게 불어나 번성하며 심히 강하게 되어 그 땅이 그들로 가득 차게 되었더라. 자, 여기 보시면 이제 70명이 어떤 사람들이 강성해졌습니다. 여기 번성하면서 심히 강하게 되었다는 이 표현이 자, 지금 7절에 나왔지요. 그런데 지금 9절에도 보니까 그가 자기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스라엘 자손의 백성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이게 지금 파라오가 하는 얘기죠. 많고 강하다는 표현이 또 나왔죠. 12절에도 보시면 그러나 그들이 그들을 괴롭게 할수록 그들이 더욱 번성하고 증가했다. 이렇게 돼 있죠. 네, 그 다음에 뒤쪽으로 가셔서 20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산파들을 선하게 대우하시니 백성이 번성하고 심히 강대하게 되었더라. 그래서 지금 1장에서만 출애굽기 1장에서만 총네 구절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이 번성하고 강성하게 되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괜히 이렇게 여러 번 중복해서 이러한 표현들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땅에서 이렇게 강성하게 된 것,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라는 차원에서 그 측면에서 대단히 중요한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거예요. 그 차원에서 이 표현이 지금 중요한 거예요. 왜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집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게 된이 이유, 그 근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거기에 아브라함 언약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언약은 대표적으로 그 내용이 두 가지입니다. 아브라함 언약, 그러면 딱그 언약의 내용이 두 개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그걸, 혹시 기억하시나요?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아브라함 언약, 그러면 딱두 개에 대한 언약이에요. 첫 번째, 씨에 대한 언약. 맞습니다. 잘하셨어요. 또, 두 번째, 네, 돌아오게 한다. 그런 것들이 이제 다 포함되는데, 이제 간략하게 이야기하면, 씨에 대한 언약하고 한 글자예요, 한 글자. 복에 대한 언약, 그렇죠. 그러니까 씨도 다 복에 대한 언약 맞아요. 그것 포괄적으로 복에 대한 언약인데 그 복의 내용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 준다 할때 씨를 번성하게 한다는 게 하나가 들어있는 거고요. 또 하나? 오, 주일학교 선생님이 누굽니까? 예. 땅에 대한 언약.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브라함 언약, 그럼 딱두 가지 생각하시면 돼요. 씨에 대한 언약, 땅에 대한 언약. 예, 씨를 주시겠다, 씨를 번성하게 하시겠다는 거. 그러니까 민족이 번성하게 하시겠다는 거 하나하고, 그 다음에 땅을 그 가나안 지역, 그 지역을 그 민족에게 주시겠다는 말씀. 두 개거든요. 그러면 그 중에 지금 하나인 씨에 대한 언약의 성취인 것입니다. 이해가 가세요? 지금 출애굽기 1장에서 네 번에 걸쳐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강성해졌다는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아브라함 언약 중에 씨에 대한 언약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성취되어 가고 있는 과정에 있다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보여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예. 아브라함 언약이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로부터 큰 민족을 만들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크게 하리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제가 지금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씨에 대한 언약의 성취 측면에서 지금 이들이 많고 강성하게 된 것이 대단히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로 아브라함 언약의 두 번째 측면인 땅에 대한 약속의 성취의 측면에서 지금 이 말씀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땅에 대한 약속의 성취. 왜냐? 하나님께서 땅에 대해서 약속하실 때, 창세기 12장 쪽을 한번 가보시면요. 한번 그 언약의 내용을 잠깐 좀 보십시다. 창세기 12장에 7절에 보시면은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씨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13장으로 가셔서요. 14절부터 보시면은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 분리된 뒤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제 네 눈을 들어 네가 있는 곳에서부터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네가 보는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네 씨에게 영원히 주리라. 내가 네 씨를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그러니까 지금 땅에 대한 게 15절에 나오고 씨에 대한 게 16절에 나오죠. 그렇죠? 예, 그래서 17절에 일어나 그 땅을 길이로도 걸어보고 너비로도 걸어보라. 내가 그 땅을 얘기해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15장에 보시면요. 18절서부터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날에 주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며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이집트의 강에서부터 저큰 강, 곧 유프라테스 강까지 네 씨에게 주노니, 곧겐 족속과 그나스 족속과 이렇게 하고 여러 가지 족속, 이런 해서 이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땅에 대한 이 약속, 이 언약이 성취되기까지는 약간의 조정 기간이 필요했어요. 사실 씨에 대한 것도 시간이 좀 걸리는 문제죠. 한 사람이 뭐한 여자가 평생에 걸쳐서 낳을 수 있는 아들이 뭐 숫자가 제한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수십 년 내에 뭐 수백만이 되고 그럴 수는 없어요, 사람이. 그렇죠? 예. 그래서 그것도 시간이 좀 걸리지만 또한 가지는 땅에 대한 이 언약이 성취되기 위해서도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여러분이 그걸, 그 이유를 생각하실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땅이 지금 가나안 땅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 땅을 이스라엘 민족이 차지하는 데까지 좀 조정 기간이 필요했어요. 왜 그랬는지 기억하세요, 혹시? 공부하실 때는 생각을 하시면서 해야 돼요. 수동적으로, 피동적으로 그냥 듣고만 계시면 남는 게 별로 없어요. 뭐 때문에 조정 기간이 필요했습니까? 당장 그냥 거기서 약속하신 바로 그날부터 그냥 그 땅을 주시면 참 좋은데 왜 조정 기간이 필요했죠? 오, 예. 사람이 많아야 되니까 사람 불어날 때까지 기다리셨다. 그것도 하나의 이유입니다. 제가 지금 그 말씀 드린 거 맞죠? 그렇죠? 그래서 그 단시간 내에 수백만까지 불어날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예, 그 말씀도 맞습니다. 예. 또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예, 이번에는 우리 선생님이 잘하셨습니다. 예, 그 이유가 이제 창세기 15장 우리가 금방 읽은 것의 그 앞부분에 13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 15장에 그 이제 9절에서부터 이제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그 이제 짐승들을 이렇게 반으로 딱 쪼개놓고 그 고대 근동지방에서 이것이 그러니까 누군가와 언약을 맺을 때그 하는 절차였거든요. 짐승을 반을 딱 쪼갠단 말이에요. 사실 끔찍한 얘기죠. 예. 딱 쪼개가지고는 양쪽에다 놓고 둘이서 손을 잡고 그 사이를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짐승 그 쪼갠 사이를. 그러면서 우리 둘 중에 하나라도 이 언약을 어기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짐승 꼴 난다는 거예요. 이 짐승 꼴 난다는 거예요. 그 언약이 대단히 그 엄숙한 사실 좀 대단히 살벌한 그런 의식인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장면에서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아요. 우리가 그걸 잘 알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만 지나가세요. 그래서 이게 일방적인 언약이에요. 무조건적인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언약을 못 지켜도 아브라함이 절단나는 그런 문제는 아닌 거예요. 무조건 하나님께서 그냥 일방적으로 맺으시는 언약이에요. 성경에 보면 언약이 조건적인 언약이 있고 무조건적인 언약이 있거든요. 아브라함 언약은 무조건적인 언약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13절서부터 이런 말씀이 있어요. 12절.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좀 졸았죠. 그래서 깊은 잠에 빠졌는데 그러다가 이제 좀 두려움이 그에게 임했어요. 그때 하나님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게 13절. 그분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확실히 알지니 네 씨가 자기들의 소유가 아닌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이 400년 동안 네 씨를 괴롭게 하리라. 또한 그들이 섬길 그 민족을 내가 심판하리니 그 뒤에 그들이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리라. 너는 평안히 네 조상들에게로 가겠고 또 충분히 나이 들어 묻힐 터이나 그들은 네 세대 만에, 그러니까 4세대 만에 여기로 다시 돌아오리니 이는 그 이유가 뭐냐? 이유는 아모리 족속의 불법이 아직 충만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하시니라. 이 구절이 대단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이 구절을 생각을 안 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당장 그 땅을 못 받은 이유가 뭐냐? 언약 맺는 순간에 졸아서 그랬다. 뭐 이런 이런 해석을 지 아,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요. 저도 말로만 들었습니다. 엉뚱한 해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전혀 그것과 관계가 없는 것이고, 지금 그 이유가, 지금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공의의 하나님이 아무리, 이 아브라함과 그 씨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고 싶으셔도, 그, 거기에서 이미 자리 잡고 잘 살고 있는 사람들 다, 아무런 이유 없이 다 내쫓고, 그렇게 주시면 하나님 공의로우신 분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미리 아심, 전지하심 가운데 그 미리 아심 가운데 이 아모리 족속이 이 함의 자손들이 얼마나 죄가 그 심각해질지 하나님 미리 알고 계셨죠. 그 기간이 400년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도저히 가능성이 없을 때 하나님 그 물로서 전 세계를 심판하셨듯이 하나님께서 이 아모리 족속을 소돔과 고모라처럼 그렇게 멸하셔야 되는 그 기간, 도저히 가능성이 없어서 멸하셔야 되는 기간이 400년인 거예요. 그게 지금 네 세대, 한 세대를 100년으로 쳤죠. 그래서 네 세대로, 네 세대만 지나면은 그들의 불법이 완전히 차서 하나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지금 알고 계신 것이고, 그때까지는 아브라함의 씨들이 기다려야 됐던 거예요. 그때까지는. 그리고 만약에 그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몇명 되지도 않는 아브라함의 이 가족들에게 그 가나안 땅 전체를 주신다면 그러면은 이 아모리 족속을 하나님이 다 강제적으로 내쫓았다 하더라도 그 땅을 누가 관리합니까? 그 땅에서는 가시와 엉겅퀴와 들짐승과 이런 것들만 난무한 그런 땅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관리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그 관리할 사람들이 불어나는 기간도 필요했고, 그다음에 그 합법적으로 그 아모리 족속들을 내쫓아야 되는 그 기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하시는 그 역사가 뭐냐면은 지금 요셉이라는 사람이 형들의 질투를 받게 하셔서 그게 다 지금 하나님의 섭리였던 거죠. 그렇죠? 예, 그때 이 요셉이나 형들이나 야곱이나 다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이 지금 이 말씀의 성취의 과정에서 그 모든 것들이 지금 진행됐던 것이죠. 그래서 요셉이 먼저 갔었고, 그다음에 자기 아버지와 식구들, 형들을 초청했고, 그래서 그곳에서 가장 목축하기에 좋은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고, 거기서 예, 그 파라오의 호의를 얻어서 그 민족이 엄청나게 강성해지는 그러한 때까지의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